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다시 새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실 때에 사실 제자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은 장차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들이 당할 모든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영구한 믿음의 수단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거나 또 아니면 은혜를 주입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이게 포도주여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밀가루 떡이어야 된다든지 어떤 형태여야 되고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유월절 전날에 먹고 마시는 포도주와 그냥 밀가루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정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이 살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 안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이것이 유익이 되지, 자신을 살피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되면 도리어 주님의 그 몸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성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살피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서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와서 이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을 때에 이 성찬을 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약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찬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고 라고 했을 때에 이 살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성찬을 행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번 주에 성찬이, 다음 주에 성찬이 있으니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 말씀은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살펴야 하는데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성찬의 자리에서만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받기 전에 자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았는지 자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수단으로 이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내려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에 이 제자들의 상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정말 아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구나라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였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시름과 근심에 쌓여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시면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이적을 보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의기충천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혼돈 가운데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의심하면서 낙심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제자들의 육신적인 기대를 산산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 자체가 다 깨져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보인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국 복음을 들을 때에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을 말할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할 때에 그는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성경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때 예수님에게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고 그들이 그것을 수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기뻐하지만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는 이 제자들이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낙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믿음의 특징이고 아직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참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즉시로 받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은 기뻐할 때 기뻐하지도 못했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그것은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활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그들은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런데 연약한 믿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깊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놀랍게도 자신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자기 옷을 들쳐 입고 예수님을 즉시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기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 곁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 베드로의 신앙이 인간적인 수준,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더딤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필요를 주님께서는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신앙을 한 차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생선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가져다가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 말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이 동일한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할 일 없이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이것을 물으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세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시고 계셨고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는 멀찍이 주님을 쫓았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의미를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낙심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주님의 양을 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럴 수 없는 연약한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와 우리 자신의 환경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렇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어떤 순간이 가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좋아했던 환경과 여건이 아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곤란한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을 대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 고난의 고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뒤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셔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런 어려움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제자들처럼 우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모든 신앙의 삶,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냥 한번 쓱 지나가면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것을 물으십니까?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집중해서 착념해서 진실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의 영혼 가운데서 해답을 얻기까지 주님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인 섬김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묵상하고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침바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을 때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생각하고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영혼을 어떻게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했는가, 내가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금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른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나에게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내가 이 세상 재물도 명예도 행복도 성공도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와는 비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고 아주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구원의 은혜가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나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우리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면 주님이 고난받는 자리에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아적인 신앙 상태에 있을 때는 항상 이 상태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신앙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 주님을 위해서 유익한, 유용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때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방식을 떠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잡아서 고난의 자리에 넘길 때에 그는 이 고난의 자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삶이 이전과 달라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때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띠띠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유용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그런 것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길이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껄끄러운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내 자신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감정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하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진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신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거부할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한결같이 이런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앞에는 진실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자신의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자신의 길을 다 버리고 자신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거기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순종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